VOA 세계 뉴스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오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밀리 의장은 내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제44차 미한군사위원회 MCM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군 동향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합니다. 특히 지난 8월 미한 연합지휘소 훈련에서 시행한 전시 작전통제권 기본 운용 능력 검증 결과를 논의합니다. 미한 두 나라 합참의장은 이 겨울 15일 열리는 제51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두 나라 국방부 장관이 주재합니다. 미국 연방 하원 정보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 탄핵조사 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이날 청문회는 공개 청문회로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출석합니다. 두 사람은 이미 한 차례씩 비공개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다수당인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를 부패 혐의로 수사하도록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압박했다는 내부 고발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원은 그동안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최근엔 탄핵조사를 공식화한 뒤에 공개 청문회로 전환했습니다. 5개월 넘게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홍콩에서 오늘 다시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은 특히 이날 저녁 홍콩 중문대학 등 몇몇 대학 안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에 최루탄과 고무탄을 쐈고 시위대는 이에 맞서 벽돌과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최루탄과 화염병이 오가는 홍콩 대학 시위 현장이 전쟁터를 방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시위대가 이날 오전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면서 출근길에 큰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또 점심시간에는 금융중심지인 센트럴 랜드마크 빌딩 앞에서 직장인들이 중심이 된 시위대 수백 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애초 범죄인 송환법 개정 반대로 시작된 시위는 현재 행정장관 직선제 등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 확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해군 순양함이 어제 타이완 해협을 또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는 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국제법에 따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칠함대는 이번 항해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면서 미 해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항행이나 비행 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해군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9월에 또 다른 미사일 순양함이 해당 해역을 통과했습니다.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 정부는 미 해군 함정의 타이완 해협 통과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사임한 남미 나라 볼리비아에서 상원 부의장이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포했습니다. 야당인 사회민주주의 운동 소속 자니네 아니에스 상원 부의장은 어제 저녁 의회에서 즉시 대통령으로 취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순으로 대통령직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사퇴를 전후해 모두 사임했습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최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0일 전격 사퇴했습니다. 자리에서 물러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멕시코로 망명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시리아 내 쿠르드 반군 문제와 터키의 러시아 미사일 구매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터키는 두 현안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지난 10월 시리아 북부에서 이제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또 러시아제 최신형 S-400 지대공 미사일 체제를 구매해 미국의 반발을 샀습니다. 미국은 이에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의 터키 인도를 중단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미국이 쿠르드 반군과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3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안소희입니다.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지난주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가 만났다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차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이 재무부가 대북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하면서 북한인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문제에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부각됐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대사가 최근 발간한 자서전에서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7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1m에서 3m, 서해는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 MNC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가 만났다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차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입니다.
지난 7일부터 사흘간 러시아에서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정부 당국자 간 만남이 있었다고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 대행이 전했습니다.
I was told that there was such a meeting, U.S. and North Korean officials.
이 회의에 참석했던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당국자 간 회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 두 나라 관료들 사이에 만남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듣지 못했다고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밝혔습니다. 올해 회의에는 북한에서 조철수 외무성 미국 국장, 미국에서 마크 램버트 국무부 대북특사, 한국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등이 참가해 정부 대표 간 회동 여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 외에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 리처드 존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확산 담당 국장 등 전직 관리들도 참가했습니다. 또 미국 간 반관 반민 회의를 중재해온 수전 디마지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참석했습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회의에서 북한 당국자들의 발언은 과거와 전혀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I heard the same old rhetoric from speakers from North Korea about the hostile policy, about denuclearization of the entire world, about the peace-loving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소위 적대시 정책, 전 세계의 비핵화, 북한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며 과거의 수사법을 되풀이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미북 양측이 단계적 진전을 내는 데 집중한다면 비핵화 협상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물밑 소통을 통해 대화에 나올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은 정상회담만을 고집하고 있어 비핵화 합의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 회담 결렬 이후 미북 실무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In talking with officials, it doesn't seem that there's meetings occurring, although communication can occur via the New York Channel or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클링너 연구원은 12일 VOA에 미국과 북한이 뉴욕 채널이나 다른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하지만 양측의 만남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실무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또 미국은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싱가포르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향후 실무회담에 나온다는 약속을 받아내려 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바라지만 미국은 지속적으로 실무회담에서 성과가 있어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한 약속들의 진전을 이루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혀 미북 간 물밑 접촉과 협상 재개 여부가 주목됐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미국은 뉴욕 채널과 스웨덴 정부를 통해 북한에 지속적으로 협상에 다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북한이 실무회담 재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대통령은 유연성을 갖고 작은 비핵화 진전이라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북한은 이 기회마저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y're missing an opportunity to try to work out a modest step toward denuclearization when they have very flexible and friendly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빅딜이 아닌 보통의 비핵화 합의를 맺으려 하고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큰 폭의 제재 완화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만을 고집하면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현 상태에선 북한이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는 압박과 위협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북 실무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대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Well, in a negotiation, both sides have to show flexibility. I don't doubt that there is ample.
비핵화 협상에서 미북 양측이 모두 유연성을 보여야 하며 자신은 미국이 좀 더 유연성을 보일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듣기에 스톡홀름 실무회담에서 미국은 유연성을 보였지만 북한 측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전했습니다. 한편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택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 협상의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US shouldn't lower the bar on requirements for North Korea to comply with the resolutions until North Korea's behavior has changed. The pressure and the sanctions should remain.
미국은 북한이 준수해야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요구 사항들에 대한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되며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대북 압박과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서면을 통해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핵화 합의를 하기 원한다면 탄핵 정국에서 도발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자신들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넘겼다고 북한이 새해에 곧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실험 혹은 핵무기를 실험하는 것은 대단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런 도발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타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며 국내 정치 상황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2017년의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예, 북한이 올해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며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비핵화와 제재에 대한 원론적 입장만을 강조하며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북한은 올해 유엔 총회에서 지난해와는 달리 미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11일 열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채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미북 관계 거의 진전이 없고 한반도 정세가 긴장 격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책임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Which is entirely attributable to the political and military provocation perpetrated by US.
현재 한반도 정세는 전적으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에 의존해 저지른 정치적, 군사적 도발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김 대사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하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미국의 새로운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 order to solve the nuclear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needs
장일훈 전 유엔 주재 차석 대사는 지난달 22일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의 접근법을 버리고 새로운 셈법으로 북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의 운명은 미국의 접근법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미국이 대북 정책을 바꿀 때까지 대미 협상을 모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4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한 모든 위협이 제거된 이후에야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이 회의에서 올해 재개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언급하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This year, joint military exercise presumed to be suspended has been resumed, and latest military
올해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재개됐고 F-35 스텔스 전투기 같은 첨단 군사 장비들이 한반도에 배치됐다는 겁니다. 김 대사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들은 대화와 화해의 분위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은 자국의 핵무력이 미국의 적대 정책에 대처하기 위한 자유적 조치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딴 단거리 미사일 발사도 자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의 이런 주장에 대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만 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북한을 강하게 규탄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로버트 우드 군축대사는 지난달 15일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밝은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held out the prospect for a much brighter future for North Korea if it mak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릴 경우 북한이 훨씬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드 대사는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북한과 관련해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만을 재확인했습니다.
Regarding North Korea, our goal remains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란 설명입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대북 제재들을 계속 전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드 대사는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1일 열린 유엔총회 본회의에서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미북 관계에 진전이 없었던 것이 전적으로 미국 탓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최근 미 당국자들과 언론 등에서 북한 문제가 언급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주로 북한의 도발 국면에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한 달간 약 20건의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인터뷰 중 북한이 언급된 횟수는 단 두 건. 그마저도 한 건에서만 북한 미사일 문제가 질문으로 나와 답변했을 뿐 나머지 한 건에선 북한이 예시로만 잠깐 언급되는 데 그쳤습니다. 인터뷰 때마다 북한 문제를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또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도 끊이지 않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다른 당국자들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언급했지만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 북한을 언급한 건 20여일 전인 지난달 21일이었는데 지난달 5일 이후 약 보름 만에 처음 나온 북한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도 수차례 글을 올리는 트위터 계정에도 지난 8월 이후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폼페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외에 미 당국자나 미국의 주요 부처들이 북한을 언급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미국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이 됩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각각 2,500건씩의 북한 관련 기사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지만 올해 북한이 언급된 기사는 11월 12일 현재 1,270여 건에 불과합니다. 800에서 900여 건에 그쳤던 2015년과 2016년보다는 많지만 최근 2년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 밖에 워싱턴의 주요 민간단체들이 북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횟수나 북한 관련 서적과 영상, 기고문 등의 숫자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북한의 도발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의 검색어 분석 서비스 구글 트렌즈를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미국인들에게 북한이 가장 많이 관심을 받은 때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북한은 2017년 구글에서 검색 횟수가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발이 잦아든 2018년부터는 검색 빈도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글 트렌즈를 통해 북한을 이란, 베네수엘라와 비교해보면 2017년 북한은 검색 횟수에서 이들 나라들을 압도하지만 2018년부터 역전되기 시작해 올해는 이들 나라들의 검색 횟수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최근 BOA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처럼 북한 문제가 잠잠하게 유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입니다.
It is clear that he would like to keep the situation exactly where it is. Because many of his supporters believe he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상당수가 북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믿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이 중단된 현 상태가 이어지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편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리에 북한 관련 발언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나 대외 성명이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 다뤄진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예,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다고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대사가 밝혔습니다. 또 가장 강력한 제재로 평가받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채택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역지사지 전략을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첫 유엔 주재 대사로서의 경험을 담은 책 외람된 말이지만을 펴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이 책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16쪽을 할애해 자세히 다루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미국이 미치광이 전략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등으로 한껏 도발 수위를 높이던 당시 공개리에 북한을 최고 수위로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은 세계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또 다음 달인 9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조롱하며 미국과 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 북한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But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헤일리 전 대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강성 발언은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거론했던 미치광이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유엔에서 대북 최대 압박 전략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또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최대 압박 기조에 동참시키기 위해 맞춤형 전략, 즉 역지사지 전략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역시 키신저 전 장관의 조언에 따른 전략으로 먼저 중국 측에 접근해 중국이 가장 꺼리는 상황에 대해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꺼리는 북한 붕괴라는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미국의 제재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설득했다는 겁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중국을 설득한 뒤에 러시아 측에 접근해 중국까지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상황에서 러시아만 북한을 지지한다면 북한을 옹호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를 압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과 러시아 모두 미국의 최대 압박 기조에 동참해 안보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가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권을 잡은 뒤 6년 동안 300명 이상이 숙청됐고 주민들에 대한 식량 배분이 정치적 통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체제를 비판하거나 금지된 책이나 언론을 볼 경우 강제 수용소로 보내 고문을 하거나 굶겨 죽이고 또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에 따르면 수십만 명의 북한 주민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미한 연합사령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면 주변국의 미국과 한국, 일본이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미한 연합사령관들은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안정적인 동북아시아를 만드는 데 있어 미한일 3국이 함께하면 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 평택 험프리스 주한미군기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없으면 미한일 3국이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변국에 보낼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변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지역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지역에 던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9,200명의 급여 중 약 75%가 방위비 분담금에서 나온다며 그 돈은 다시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증액 요구가 지나치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에 대해선 미한 양국이 한국 국민들에게 방위비 분담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은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며 미래에 한국군 지휘부가 미한 연합군을 지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3일 서울에선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주최하는 제1회 역대 연합사령관 부사령관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전직 미한연합사령관과 부사령관들은 미한동맹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셔먼 전 사령관은 미한동맹 유지를 위해선 강력한 연합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를 방어하고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게 연합사의 최우선 임무이며 그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군과 한국군은 즉각적인 전투태세와 방어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는 만큼 군사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you got to continue to train. There's no excuse for not training. That means more loss of life if you do go to conflict and it serves as a deterrent to the North Koreans and other.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도 미한동맹은 미국이 유지하는 동맹의 근간이라며 미국과 한국을 수호하는 동맹의 미션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군사적 차원에서 미한 두 나라는 협력해야 한다며 이견이 조정되지 못한다면 전작권 전환과 같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Remember that there will be political disagreements that work themselves out at the policy level. But as soldiers, sailors, airmen, and marines,
스카파로티 전 사령관은 또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 세계적 차원의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에 많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게 미국과 한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 특히 금전적인 부분을 부각시키지만 비용을 제외하고 어떤 가치들을 부여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면 결국 양국이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really what I would say to you is you've got to look at all of those things, contributions, capabilities, and the cash, and you need to focus on what's the value, not the cost.
월터 샤프 전 연합사령관은 오늘날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북한은 여전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재래식 무기도 줄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샤프 전 사령관은 미한 연합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미래에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데 미한 동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예, 미국의 전문가들은 마크 밀리 미 합참 의장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한 건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과도한 방위금 분담 요구가 미한 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12일 VOA에 주한미군에 대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의 발언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존 시각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lso my understanding that this is not a negotiation tactic. This is the result of a new paradigm.
샴포 전 사령관은 밀리 의장의 발언은 협상 전술이 아니며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리 의장의 발언은 일본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을 비롯한 동맹들의 방위금 분담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과 일맥 상통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미군의 주둔에 따른 비용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인들은 미군이 한국이나 일본에 왜 주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그동안 미국은 미국인들과 한국인들에게 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용과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밀리 의장이 이번에 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e's trying to explain
that indeed there are significant costs associated with U.S. forces in Korea.
합참의장이 주한미군과 관련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그 정당한 근거를 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주한미군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밀리 의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를 앞두고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I think we're playing what I would call SMA chicken now.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현 상황은 미국과 한국이 누가 먼저 굴복할 것인지 치킨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라며 당연히 한국민들은 왜 자신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나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 군 당국이 분당군과 관련해 합의를 보더라도 한국 국회를 통과할지 의심스럽다면서 그럴 경우 현행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만료되는 다음 달 31일 큰 혼란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클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밀리 의장이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을 것이라면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ustain a strong alliance while he's also trying to do the bidding of his own boss.
밀리 의장은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입장이란 겁니다. 오헨론 연구원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좀 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방위금 분담 협상이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I'm more concerned about the impact it will have on the alliance.
샴포 전 사령관은 적국들은 동맹 사이에 문제가 생겨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즐길 것이라며 자신은 분담금 문제가 미한 동맹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경입니다.
이번 주 서울에서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의는 양국 국방장관이 미한 동맹의 현 주소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할 최고위급 군사정책협의조정기구입니다. 김동현 기자와 함께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쟁점 현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5일 열리는 미한 안보협의회의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호평가와 공조 방향,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와 미래 안보 협력 방향 등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SCM에 하루 앞서 열리는 한미군사위원회 MCM에는 양국 합참의장이 참석해 주요 군사정책과 작전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집니다. MCM에서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안보협의회의에서 의견 교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한 연합 군사 훈련 등 대비 태세에 대한 조율도 이뤄집니까?
그렇습니다. 미한 군 당국은 비질런트 에이스와 같은 대규모 연합 훈련을 유예하고 규모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조치가 가시적인 훈련 규모의 조정일 뿐 대비 태세에는 지장이 없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핵 협상의 추이나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통해 향후 연합훈련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교롭게도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미국과 한국의 안보수장들이 만나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전달될까요?
한일 지소미아 연장 문제는 공식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한국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 안보와 대북 대응에서 미 한일 세 나라의 공조를 필수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지소미아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철회를 요청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취소가 먼저 이뤄져야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미한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도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문제 논의되겠죠?
방위비 분담금 역시 협상 주체는 국무부와 외교부이기 때문에 정식 의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한미군 지원 범위에 따른 미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한 만큼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여괴 기지에 주둔한 미군의 비용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미국의 영내 전략적 셈법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한반도 방위에만 국한됐던 미한 동맹의 성격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황인 만큼 양국 안보 수장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라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건부라는 점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조건은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둘째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마지막으로는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 안보 환경 등 3대 선제 조건이 검증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작전 운용 능력에 대한 검증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내년에 이루어질 2단계 완전 운용 능력에 대한 검증 논의가 이루어질 방침입니다.
주한미군 기지 반환 문제도 이번에 논의됩니까?
네, 한미연합사령부 본부를 2021년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이 최종 조율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국청와대가 최근 남은 26개 주한미군 기지에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쟁점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군 기지의 완전한 반환을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와 복원 사업이 추후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 비용을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반환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와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까요?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공조 국가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국의 전략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미 국방백서는 더 이상 미국이 냉전 시절과 같이 모든 나라에 개입하지 않고 새로운 영내 위협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해 영내 동맹들과의 공조체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달리 영내 국가들의 해군력은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미국이 호주, 일본과 더불어 차세대 이지스함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기대가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영내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현 기자와 함께 미한 안보협의회의 전망과 쟁점 사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의 유일한 공격 목표는 한국이며 실전에서 공군기지와 공항 등을 파괴해 미군 병력과 자산 증강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진단했습니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방사포는 이미 단거리 탄도미사일 영역으로 진화했다며 정찰 자산을 대폭 늘리고 공격과 방어의 통합을 가속화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에서 새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죠.
They have launching missiles from mobile launchers from transporter reactor launchers for
북한은 이미 수년 동안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해 왔습니다. 다만 귀중한 자산인 이동식 발사 차량을 소모시킬 수 없어 처음에 미사일을 차량으로 실어 나른 뒤 거치대에 옮겨 쌌습니다. 당시만 해도 새로운 발사 방식인 줄 알았는데 몇 차례 성공한 뒤엔 미사일을 차량에서 직접 쏘기 시작했죠. 자체 생산이 어려운 이동식 발사 차량을 훼손할 위험이 있어 먼저 거치대 발사를 통해 안정적 미사일임을 확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은 ICBM 발사에 따르는 엄청난 충격과 진동에 견뎌야 하고 미사일 탑재와 발사를 반복해야 하니까요.
북한 ICBM의 이동식 발사대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They have demonstrated a capability that they can do it. The question is, I think their ability to sustain.
기술적으로 어렵고 복잡하지만 북한은 발사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전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을 얼마나 손상시키지 않고 잘 유지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북한이 전시 상황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을 생산해 실제로 미사일을 세워 연료를 주입한 뒤 한국군이나 미군의 타격 전에 발사할 수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의 국내 생산 가능 여부 등 운용상 어려움 여부를 말하는 겁니다.
미사일 발사 원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완전한 방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So it makes a if you wanted to do a sort of a preemptive strike.
선제 타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고정된 특정 미사일 발사 시설을 겨냥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감시와 정찰 자산을 훨씬 더 많이 동원해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기지를 떠난 미사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표는 있습니다. 흔히 이동식 발사대가 북한 내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다고 오해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사일은 운용 인력이 상주하는 기지들에 보관돼 있고 잠재적 발사 지점은 기지에서 1시간 4배 운전거리 안에 있습니다. 가령 러시아 시베리아의 이동식 미사일 기지에 비상명령이 떨어지면 미사일들이 특정 장소로 흩어져 발사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이 이동한다 해도 집중 감시할 수 있는 특정 장소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군요.
Yeah, I mean North Korea has a number of these bases. They are increasing. They seem to be increasing in number.
그렇습니다. 북한에는 그런 미사일 기지들이 많고 개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지가 늘어날 때마다 계속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ICBM, 중거리 미사일, 고체 연료 미사일, 액체 연료 미사일 등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체 연료 미사일은 특정 장소로 이동시킨 뒤에 거의 곧바로 쏠 수 있는 반면에 액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 시간이 필요하고 호송 차량도 많아서 포착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한국의 감시 자산으로 북한 이동식 발사대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Doing anything alone is obviously always harder. Than doing it as a larger alliance.
한국 단독으로 감시하는 건 동맹 차원에서 감시하는 것보다 물론 어렵습니다. 한국의 위성 감시 역량은 다소 제한돼 있습니다만 위성은 궤도를 돌며 현장 포착에 시차가 생기기 때문에 어차피 이 방법에 크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무인기와 같은 공중 자산을 통한 상시 감시가 필요하고 특히 미국 등 통합 감시 파트너가 많을수록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감시 체계를 갖춰도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을 모두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른 신형 미사일은 이전에 시험한 비슷한 무기들에 비해 얼마나 더 위협적입니까?
I think what they tested, we're calling it the KN-25.
KN-25로 불리는 이 무기는 다소 특이합니다. 북한은 로켓포로 내세웠지만 사거리가 엄청나게 길고 크기도 상당합니다. 포와 미사일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무기를 보유한 나라는 없습니다. 중국이 대형 장거리 로켓을 보유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크진 않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걸 탄도미사일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동식 발사 차량 보유수가 많지 않고 개발 역량도 제한된 북한으로서는 차량 한 대, 한 발씩 올려서 발사하는 대신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식의 매력을 느꼈을 겁니다. 같은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더 큰 화력을 분출하니까요.
그런 동시 발사 역량과 사거리를 고려할 때 결국 한국을 겨냥한 무기 아닙니까?
Absolutely. Yeah. This would not have much application, I think, to Japan. I don't think the range.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사거리를 고려할 때 일본 타격용은 아닙니다. 북한이 공격할 리 없는 중국 외에 이 무기의 사거리에 들어가는 나라는 한국뿐이니까요. 따라서 분명히 한국 군사 기지 등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무기입니다. 전쟁 발발 시 한국, 미국의 공군력에 의해 공격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북한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 초기에 이 역량을 더 많이 파괴할수록 북한에게 유리한 거죠. 이런 무기로 활주로나 공항 등을 공격해 전시 미군 병력의 증강을 늦추거나 대규모 미군 자산을 한반도로 들여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역량의 이 같은 진전이 전쟁 양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The dangerous part of all this is that all of it has to be done very quickly, very soon. You know, what the thing that keeps me up at night.
양측 모두 먼저 매우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걱정하는 건 남북한 둘 중에 먼저 움직이는 쪽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한국으로서는 많은 피해를 보기 전에 먼저 이런 미사일을 최대한 많이 파괴하는 게 유리하고 북한은 바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미사일을 쏴서 타격할 동기가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한반도 불안정의 핵심입니다.
지난 8, 9월 각각 17분과 19분 걸렸던 발사 간격이 이번엔 3분까지 줄었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신속한 공격을 위한 조건을 갖춰가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Yeah, these missiles that are, you know, you have multiple missiles on a single vehicle.
맞습니다. 이 미사일은 일제 사격 무기입니다. 실전에 사용하기엔 3분도 너무 길죠. 앞서 걸렸던 17분과 19분은 분명히 인위적인 실험 단계였습니다. 다연장 로켓은 여러 발의 미사일을 거의 동시에 쏟아냅니다.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 차량이 그런 발사를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사일의 연속 발사는 흔한 모습입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려면 그렇게 발사해야 하고 동시에 최대한 많은 목표물을 겨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보여준 3분 간격 발사는 큰 진전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봐야 합니까?
I don't know if they're struggling to fire them more quickly or if they're this is just for testing purposes, you know, the firing.
발사 간격을 더 줄이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인지 아니면 발사된 미사일을 일단 지켜본 뒤에 다시 장전해서 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수한 레이더나 위성 자산이 없는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실험 결과를 관측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으니까요. 고체 연료 미사일은 20분 가까이 기다리거나 심지어 3분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이런 미사일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십니까?
I think you know they can be relied upon to a certain extent. They can't be relied upon, for example, to
한국이 북한 미사일을 요격시키는 방어체계에 어느 정도는 의존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미사일을 추적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공격과 방어를 연계한 작전을 개발해온 것으로 압니다. 미사일 방어체계로 북한 미사일의 초기 공격에 따른 피해를 줄이면서 동시에 미사일 원점을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공격과 방어 통합 전략에 의존할 수는 있지만 어떤 미사일 공격에도 뚫리지 않는 방어망을 구축하겠다는 기대는 신뢰할 만한 접근법은 아닙니다.
한국이 북한의 신형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선 그런 공격 방어 통합과 함께 어떤 미사일 방어 전략을 추가해야 합니까?
One of the big problems that these new weapons pose is they tend to be
탄도 미사일 방어 체계는 매우 높은 고도의 미사일을 겨냥하는데 북한의 신형 미사일들은 기존 탄도 미사일보다 고도가 상당히 낮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낮은 고도를 비행하는 미사일은 먼 거리에서 관측하기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건 곧 공군 레이더 등 정보 감시와 정찰 자산을 훨씬 더 많이 갖춰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들이 서로 연계돼서 소통이 가능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과의 통합을 거부하는 한국의 결정은 그저 중국에 대한 양보일 뿐입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과 통합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발사 정보를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예, 지금까지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으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개발 현황 또 그 대응 전략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대북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인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문제에서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라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12일 발표한 금융거래 주의보에서 최근 자금 세탁 방지기구가 북한에 대해 공개 성명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특히 이 기구가 북한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목한 사실을 강조하며 전체 17페이지 중 5쪽에 걸쳐 북한 문제를 언급해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척결과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금 세탁방지기구의 지난달 18일자 공개 성명을 소개했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즉각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들 결함들에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의보는 북한에 가해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결의를 소개하면서 북한과의 새로운 합작사업 설립과 더불어 유엔의 사전 승인이 없는 북한 은행과의 거래 혹은 대리계좌 개설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6건의 대통령 행정명령과 대북제재 강화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제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금융기관들의 관련 규정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북한을 대응 조치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주의 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8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범죄 단속반은 이번 주의보에서 이란에 대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6년 대응 조치국에서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됐지만 최근 자금 세탁 방지 기구는 공개 성명에 북한 외에 이란을 추가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인 Woman Cross DMZ가 미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종전 로비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 단체 창립자는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도 인연이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하원의 민주당 소속 로칸나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지세를 넓히고 있는 안건입니다. 19명의 의원들이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고 12일 현재 40명의 지지의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지의원 대부분은 의회 내 진보 코커스 소속으로 전원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결의안 발의엔 진보 코커스 공동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과 최연소 하원 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지오 코르테즈 의원, 올해 처음에 하원에 진출한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이고 역시 칸나 의원이 주도한 유사 내용의 결의 조항이 하원의 새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돼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이 결의 조항은 상원의 국방수권 법안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 법안에 최종 포함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의회를 상대로 한국전 종전 로비를 적극 펼치고 있는 단체는 국제 여성평화운동단체인 위문크로스 DMZ입니다. 미 의회에 보고된 로비 활동 내역에 따르면 워싱턴의 EB 컨설팅은 지난 5월 위민크로스 DMZ를 위한 로비 업체를 공식 등록해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에 대한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로비 활동은 분기별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가장 최근인 3분기에도 이 업체의 로비는 이어졌습니다. 한반도 외교 안보 관련 안건에만 초점을 맞춰 의회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는 단체는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위민크로스 DMZ가 유일합니다. 이 단체의 공식 로비스트로 등록된 엘리자베스 비버스, 위민크로스 DMZ 고문은 11일 VOA에 로칸나 의원의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 작성과 발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추가 지지 의원 확보를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버스 고문은 북한과의 외교적 과정의 일환으로서 한국전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적 공간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밝혔습니다.
The purpose of what we're doing there by trying to add co-sponsors is we're really trying to build the political space for peace.
평화를 향한 과정의 일환으로 한국전 종식은 당파적이어서도 국내 정치에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비버스 고문은 상원에서도 동반 또는 유사 결의안이 발의되길 기대한다며 대표 발의 의사가 있는 상원 의원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원에서 위문크로스 DMZ를 포함한 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 최근 접촉한 의원은 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버니 샌더스 의원입니다. 의회 내 진보 코커스 소속의 유일한 상원 의원인 샌더스 의원은 위민크로스 DMZ와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 관계장 등과 면담 직후인 지난 4월 관련 영상을 통해 한국과 북한의 평화 합의는 미국과 영내 안보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샌더스 의원이 상원의 한국전 종전 촉구 결의안을 주도해 발의할 것인지 단정짓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비버스 고문은 밝혔습니다. 연방선거위원회에 보고된 선거 기부 내역에 따르면 위민크로스 DMZ 창립자인 크리스티난 사무총장은 지난 2월과 4월 샌더스 의원의 대선 캠페인에 소액을 기부했습니다. 또 내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섰다가 물러선 마이크 그래블 전 상원 의원과 앤디 김 하원 의원에게도 소액을 기부했습니다. 그래블 전 상원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국전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등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버스 고문은 위민크로스 DMZ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말했습니다.
Womencross DMZ has a mission and a goal that is pretty squarely focused on a peace agreement.
비버스 고문은 위민크로스 DMZ의 일부 활동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시각은 대부분 군사주의와 틀에 박힌 사고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예, 북한 여성 2명 가운데 1명은 피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자궁에 장치를 시술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가임 여성의 절반은 피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N 가족계획 2020 특별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적 방법을 이용해 피임을 실천하고 있는 북한 여성의 비율은 2012년과 2019년 사이 최저 49.2%, 최고 51.2%를 기록했습니다. 피임률이 50.5%로 추산된 2019년의 경우 총 330만 8천 명의 북한 여성이 피임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피임률 평균 34.3%, 아시아 지역 평균 38.1%에 비해 크게 높은 비율입니다. 북한 여성들은 특히 조사 대상 69개 나라 가운데 자국 내 피임 장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피임하는 북한 여성 중 자궁 내장치를 사용하는 비율은 95.1%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나라는 우즈베키스탄으로 80.1%, 이어 타지키스탄 67.2%, 팔레스타인 59.3%, 키르기스스탄 55.1%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현대적 피임의 결과 130만 건의 원치 않는 임신이 예방됐고 12만 3천 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도 방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계획 2020 특별위원회는 유엔이 오는 2030년까지 달성할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중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 산하 특별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연례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61개국의 임신과 출산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날씨, 지구촌 오늘에 이어 미국 대학 소개, 오늘은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 있는 명문 사립대학교인 에모리 대학교 소개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56년 11월 13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시의 공공버스에서의 인종 분리 정책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사건의 발단은 로자 파크라는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1년 전 몽고메리시에 사는 중년의 흑인 여성 로자 파크는 버스 앞부분 백인 전용석에 앉았습니다. 버스 안에 흑인과 백인들의 좌석이 분리돼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흑인은 뒤로 가라는 운전사의 요구가 있었지만 몹시 피곤했던 로자 파크는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을 불렀고 로자 파크는 시조례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이 소식은 금방 흑인 사회에 알려졌고 몽고메리시의 흑인들은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벌입니다. 시위 첫날 90%의 참여율에 고무된 흑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버스 승차를 거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여 만에 버스에서의 인종차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어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승리는 미국에서 일어난 모든 흑인 운동과 비폭력 저항 시위의 본보기가 됩니다. 354년 11월 13일 중세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성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가 아프리카의 타가스테에서 태어납니다. 19살 때 키케로의 철학의 권유를 읽고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된 아우구스티누스는 합리적으로 진리를 설명해주는 마니교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30대에 아우구스티누스는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이후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게 됩니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아프리카에서 수도 생활을 시작하고 41살에 히포의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문학과 신학, 역사 철학의 고전으로 꼽히는 고백론과 삼위일체론, 신궁론 등을 집필합니다. 히포 교구의 주교로서 평생 사역에 온몸을 바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후 430년 피난민들을 돌보다가 걸린 열병으로 인해 생을 마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